어느 조직에서건 제일 중요한 자산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또 그들이 함께 갖고 있는 감정적인 그 사기, 또 그들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조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신뢰, 이 상호 신뢰를 창출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결국은 소통에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얼만큼 잘하는가, 이런 문제에 있고, 그 늘 그 커뮤니케이션 그 스킬, 그 기술,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배워온 일들이지만, 그러나 늘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게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소통을 만들 수 있는 그 베이직,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신뢰입니다. 서로 믿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계된 믿음이 아니고 상호 신뢰를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시작되는 곳,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상호 소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부도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상호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 결혼이나 사업이나 조직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관계는 서로의 신뢰, 믿음을 기초로 하고, 그 믿음은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해야지 그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를 조금 낮추고 좀 내려놔야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은 잘 아는 대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이 이제 9장 전반부터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 공동체 초대교회에 소개가 되고 사역을 함께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잠깐 이렇게 읽은 성경이지만 거의 14년의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자 공동체에 이제 소개가 되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첫 번째는 소통이 안 되던 불통의 시기가 있어요. 제자들과 사도들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호 소통이 안 되면서 불신과 의심 이런 걸로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던 그런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통인이 하나 나타나요. 바나바죠. 이분이 이제 나타나서 사도 바울과 제자 공동체 사이에서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자 공동체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사역의 그 확장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강한 토대가 마련이 되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것은 소통의 결과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튼튼하게 기초가 단단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상호 어떻게 우리들의 이 신뢰를 시작하고 또 그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서 먼저 다른 성경을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경의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내용은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지금 제가 우리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사도들을 만나질 않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과 다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은혜를 입고 3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던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 개인적인 사역들을 했습니다. 공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저 비공식적으로 공동연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2장 14년 후에, 14년입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배경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 말은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런 유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논쟁적이었어요. 따지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따지고 증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그 지성을 맞설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자였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실천적인, 그러니까 경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이 실천적인 경험, 이 예수를 만난 경험,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표면적이었고 거기에 리얼리티가 없었어요. 신앙적인 그 정말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그들이 보질 못했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갈증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달랐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하나 그 뭔가 인격이 들어가 있고 그 기도에 뭔가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경험은 누구도 흔들어댈 수 없는 거였어요. 생명을 내놓는 거였어요. 나는 죽어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투철한 이 경험적인 믿음을 바리새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충격이 사도 바울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시면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거기 12장 1절부터 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를 자신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뒤에 내용들은 그가 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영적인 경험, 그거를 이제 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이 이제 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전에는 굉장히 논쟁적이었다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무르익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지성이 영적인 은혜를 입으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봐야 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한 하이 퀄리티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깊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그 의문이 있으면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런 학구적인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화에서 그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뭔가 아주 강한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 바에 실천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정치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죠. 그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겉옷을 내서 증인으로 나서기까지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내가 굉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견디질 못하는 그런 아주 학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났을 때에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샤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어떡하지?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의심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뭘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그 의심이 발전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옳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싸움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회적인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촌놈들이라 이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촌 사람들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반응이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기도하고 뭐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저건 뭐 또 신비적인 일들이니까 얼마 안 가다 없어지겠지. 그게 그들의 견해였어요.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도 정리가 아직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뭔가 그냥 강한 어떤 것이 생겼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학문적인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파워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신앙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립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파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갈등을 하고 정말 이게 뭔지를 고민하고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아류가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이 나타나질 않아요.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런대로 그냥 무시당하면서 사회적인 조그만 집단으로 돼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소통인이었어요. 커뮤니케이터였단 말이죠.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지도자가 유지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긍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 그거는 과정이야. 이것을 지나가고 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지고 갈등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뭔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일을 알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가판투표를 하고 끝까지 박해하고 그냥 끝까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이 그냥 학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간첩하냐? 당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나바의 믿음입니다. 바나바의 믿음이 바로 뭐냐면 신중심적인 관계의식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분명한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와 학문적인 세계와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그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바로 이것이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리크루팅 해가지고 끝까지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싸우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까지 그냥 막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지금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뭔가가 하나님의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끝까지 갖고 끝까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바나바는 갖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그럴 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이버시티, 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리크루팅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너와 내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다른 점, 이 사람의 다른 점,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이것이 모난 부분이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안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과 잘못이라고 하는 것, different와 wrong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거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막느냐면 내가 소통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따지고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막 그냥 뭐라고 그러면 싫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귀찮고 아유 지금 좀 어떻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그 시작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이거를 궁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미니스트리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행정하는 거,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다른 일들 봉사하는 거, 그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행정 필요하고 이 장부 정리하는 거 필요하면 그러면 회계사 갖다 주면 돼요. 다 모아갖고 그냥 갖다 주면 정리 잘 해줍니다. 교회에서 재정부장, 우리 회계 집사님 다 이렇게 정확하게 잘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모두에게 필요한 거.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니스트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인비티너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세우고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혼자 못하는 큰 일을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나바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바나바 일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같이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사람들 속에서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화 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거친 면들이 다 다듬어질 때까지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 군데 찾아보고 나갑시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그 거친 모습들을 미니스트리를 함께 하면서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사울이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공식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피셜리 초대교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크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따지기 좋아하는 성품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정리가 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이야 이런 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무르익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골격이 튼튼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합류를 통해서 이 샤프한 그런 비판 능력과 이런 학구적인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교리적으로 든든하게 서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면서 큰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이 시점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준비시켜 뭘 준비시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학구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이 준비되려고 그러면 비판을 받아야 돼요. 받고 그 가운데에서 뭔가 정리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끝까지 긍정적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그리고 버텨주고 그걸 버텨줄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러면서 전진해 나갈 때 그럴 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이 초대교회 교리들을 정리하고 이 엄청난 일들을 담당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의 합류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시너지라고 그러죠. 하나씩 하나씩 있을 때는 별 힘이 안 돼요. 두 개가 모이면은 두 개의 힘이 아니라 네 개의 힘이 나옵니다. 세 개가 모이면 세 개의 힘이 아니라 여섯 개의 힘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조인하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교리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아주 든든한 신앙의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 거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소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리되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냥 부흥하고 성장해서는 되질 않아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냥 부흥해갖고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부흥한다 이랬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는 흐트러지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벨뷰 한인 장로교회에 여기에서 함께 합류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사람마다 들어와갖고 제각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요. 또 문제 겪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한가운데 세우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고집해가지고는 우리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면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통의 이 결과들이 나오는데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보호를 해주고 시너지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런 소통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렬적으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전염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도 전염이 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합의를 잘 이루어가고 그 중간을 잘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주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주고 나의 것을 내놓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수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큰 부흥의 계획이 여러분들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